내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말씀을,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잘해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기꾼 아니야? 또 나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만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죄를 하나 지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 줄어든다든지, 우리가 착한 일 하나 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확 커진다든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수지에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수지에서 저 태양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다 해서 더 뜨거워집니까? 이 수지에서 뒤로 조금 물러난다 해서 내가 갑자기 추워집니까? 아니죠. 너무 웃기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이 수지에서 조금 앞으로 왔다 갔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한대로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 하나, 우리 착한 선행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크게 만든다든지 갑자기 작게 만든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 이 한컵 같은 지식으로 태평양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주 고상하게 생긴 자매가, 매력적인 자매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한 몇 개월이 지난 이후 갑자기 행동이 달라서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서 교양 없이 화장실을 막 팍팍 뛰어가고 그래요. 왜 그러죠? 네, 임신한 거예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기자 그렇게 매력적인 자매가 교양 없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부엌에 가서 막 코를 막고 이래요.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을 그냥 싫어해. 그렇게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그냥 냄새도 맡지 못해. 입을 막고 살아요. 그렇게 매력적인 자매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 걸어다닐 때 오리걸음처럼 뒤뚱뒤뚱하게 걸어요. 그렇게 매력적인 자매가 배가 점점 부르면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배를 퍽퍽 걸고 대요. 그렇게 매력적인 자매가 배가 남산만해지자 잠을 바로 자지 못하고 옆으로 자야 돼요. 왜 그래요? 그 배 안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 아기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녀석이 염치도 없이 엄마의 배를 뻥뻥 차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깜짝 놀래요. 이 아기로 인하여 이 엄마의, 이 매력적인 자매의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래도 이 아기를 사랑해요. 그럴 때도 얼마나 조심해서 걷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남편이 차를 그 보도블록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안전턱 그거 조금 빨리 가면 그 아내가 막 큰 소리 쳐요. 왜 그렇게 이렇게 차를 와일드하게 모으느냐고. 얼마나 이 아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매일 밤마다 고통을 주는 그 아기, 그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자기 엄마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 아기를 사랑해요. 이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배 안에 있는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어머니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 10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여기 꽃다발을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까? 꽃다발은 커녕 똥다발을 바쳐요. 그래도 엄마는 이 아기를 너무 사랑해요. 이 녀석은 염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날 때 거의 죽음의 길을 갔, 기진맥진해 있는 이 엄마를 향해 두 시간마다 모유를 내놓으라고 삐약삐약 그래요. 아, 염치도 없는 녀석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기 엄마는 이 아기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밤 두 시간마다 깨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모유를 먹이면서. 그러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 새댁이 그냥 얼굴이 퉁퉁 붓고 잇몸이 다 흐르고 그냥 낮에는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그걸 옆에서 본 아주머니가, 새댁 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산후 그 녀석을 갖다 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댁이 데스굿 아이디어 이러면 좋아합니까? 화를 뿌렁 내지요. 아니 이 아기를 버리라뇨, 저리 가세요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 아이는 내 생명이요, 아니 나의 분신이요, 아니요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정말 손톱만큼 될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 그게 지난주 설교지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더러움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보다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자, 너는 나에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언제나 거룩 거룩 거룩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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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거룩의 완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도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그냥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죄는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죄의 삯은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다 사망이에요. 다 지옥 가야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그 죄에 대한 처벌로 영원한 사망, 즉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처벌을 받아 죽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죄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선행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 천억을 틀고 나오는데 그 길거리에 구걸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이고 불쌍하지 하면서 5만원짜리 몇 장 줬어요. 아, 나 꽤 착한 사람이야. 나 참 선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은 것이 우리 평생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여러분 착한 일을 몇 개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건 난센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면 없어집니까? 하루 종일 목닥을 두드리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야. 똑똑똑똑똑똑 나는 좀 착해져야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면 천배를 하면 됩니까? 일어섰다가 엎드려, 일어섰다가 엎드려.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것도 난센스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위로예요. 내가 좀 죄 지었는데 어디 가서 좀 힘든 일을 하면 왠지 마음이 좀 양심의 가책이 조금 사라져요. 그건 자기 속임이에요. 성경에는 죄를 지었으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까? 그게 생명,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입니다. 성자든 공자든 맹자든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스승이나 성자나 유명인이나 인기인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구 밖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도움이 돼요. 어떤 큰 배가 가다가 태평양 바다에서 바다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침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력으로 구조될 확률 0%. 구조선도 없습니다. 구명보트도 없습니다. 그냥 침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밖에서 헬리콥터가 오든지 아니면 큰 구조선이 오든지 구조원이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끼리 아무리 똘똘 뭉쳐도,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호행을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배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자든 공자든 석가든 마오메트든 그들도 다 부모의 죄를 물려받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단지 남보다 더 똑똑하거나 뭔가를 깨우쳤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의 몸을 입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어요.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의 피가 흐르는 그냥 죄인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자궁을 잠시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어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아기를 낳습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지요. 또 여자 혼자 몸으로 아기를 낳았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요즘 애완견 키우는 사람 많죠? 애완견하고 1년, 2년 살다 보면 참 애정이 가요.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요새는 애완견이라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그랬죠. 같이 이제 산다. 반려견. 여러분이 그 애완견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서 아이, 나도 막 그냥 사람 모습을 버리고 개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집에 그 금붕어를 키웁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금붕어를 좀 키워봤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안 하지만 금붕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마음을 바꿔요. 이쁘군. 나도 금붕어가 돼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들어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산상수훈 같은 주옥 같은 설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명의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뭐 사람들에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의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료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속죄물이 되어 죽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백만 번이라도 들어야 돼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많은 그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위하여 현재의 죄를 위하여 미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탁 번제물로 칼로 죽여 바치려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가지고 아들을 엉겅 묶여 있는 제단 위에 있는 아들을 딱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준비한 양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준비한 양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였죠. 여러분, 여기 이삭,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했던 그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열 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장자가 안 죽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건너가는 거죠. 유월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심판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의 1월 1일은 유월절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오경 율법을 주죠. 율법을 주시면서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아서 죽이면 피를 뿌리면 그 죄가 없어진다. 그렇게 또 그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서. 그게 갈보리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의 그림자로 실체로서, 신약의 실체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을 향해 기록합니다. 다른 사건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요. 근데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일주일 전 고급, 이거 여기에 모든 걸 할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중에 6장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똑같아요. 복음서의 3분의 1을 십자가 사건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십자가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만들어낸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순신이 죽었다, 나폴레옹이 죽었다, 그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알아요. 로마 황제도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잘 기록해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진짜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그 비아 돌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그 길을 가요. 그 비아 돌로사라는 뜻이 뭡니까? 슬픔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슬픔의 길이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운이 없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아니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이러면 교회 다니는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주일날 밖에 가서 노는 게 나아요. 왜 교회 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내 피는 사람의 죄를 다 사해주는 피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우연의 실수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도망가셔도 돼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천군천사로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범으로 죽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어떤 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어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없애주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것 큰 질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왜 내 죄를 위해 죽었다 합니까? 전도사님이 가서 물어봐라.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믿으세요. 그냥 안 믿으시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래,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예수 잘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의 내 죄를 어떻게 없애주느냐? 근데 그 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한 인간의 피라면 어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난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면 모든 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어요. 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죽어줬으니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느냐? 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느냐고요?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 나타났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굉장히 사랑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빈종이 하나 탁 주면서 당신 아들 죽이면서 살려낼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죠 하면 여러분이 적어요? 쭉쭉쭉쭉 적겠습니까? 내 아들 죽이면서 살려줄 사람 김은태 목사 써주겠습니까? 뭐 여러분 엄마 이름 적겠어요? 내 아들 죽이면서 살려낼 사람 우리 엄마 적을 수 있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제 아들 죽이면서 살려낼 사람 이름 한번 적어봐요 하면 내가 그 빈종이 가져가셔야 할 거예요. 아무도 안 적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서 살려낼 사람 이름 적으시오 하니까 저의 이름도 적고 여러분의 이름도 적고 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할렐루야. 어찌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결코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을 다른 사람 집에 입양시킨다 해도 내 아들 넘겨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 아들 뭐 좋은 공부시켜주겠다 해도 내 아들 입양 못 시켜요. 그런데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고요?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당할 고통을 다 아셨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제자들의 차디찬 배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 십자가의 고통, 처절한 죽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어디에 치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로마 병정들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때리고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 예수의 몸을 휘감은 가죽 채찍이 아들 등판에 있는 살점을 다 떨어나가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입김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무리들을 천둥과 번개로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 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었습니까?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흩뜨릴 때 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예수님 하나님은 보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이게 이처럼이 뭐예요? 내 아들 십자가를 죽게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생활할 때 신문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산행을 하였는데 돌이 굴러서 부인을 죽게 하는 그 순간에 남편이 부인을 밀치고 대신 깔려 죽었어요. 그 부인은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해도 그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준 적 없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이 끙끙 앓아도 코만 골고 자는 것이 남편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 해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니 세상에 이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과거의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지구가 도는 것과 같은 엄연한 사실이며 신비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어떤 목사님은 미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Crazy love.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지요.